마태복음 18장 8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히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듣는 이 자리, 이 시간은 너무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이 시간이 크나큰 기쁨으로 다가오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관계로 부름받았는가를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에 그 입대할 시기가 된 청년들이 좀 긴장을 바짝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군 연평도 포격을 한 뒤에 이제 그 군 관계자로부터 군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다시 늘리자 이런 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4개월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이제 군대 갈 사람들이 긴장을 좀 한다고 하죠. 근데 군대를 이미 다녀온 사람들은 뭐 24개월 하든 10년을 하든 뭐 그렇게 신경 쓸 일은 아닐 겁니다. 군대를 다시 갈 일은 없으니까 내일은 아니거든요. 신자는 천국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염두에 두고 사는 그런 신자에게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는요, 정말 그 신자를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은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간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전혀 신경을 쓰지를 않고 있다면 그것은 이제 천국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을 거예요. 신자가 그 천국과 지옥이 정말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요, 그리고 그 지옥이라는 것이 영원한 고통과 멸망의 자리다, 이것까지 믿는다면은 정말 우리는 길을 쓰고서라도 그 지옥에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게 뭐 맞지 않겠습니까? 물론 천국이든 지옥이든 우리의 의지대로 들어가고 말고 그러할 것이 못 됩니다. 지옥 가기 싫다고 해서 가지 않고, 우리가 천국 가고 싶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지 가지고 마음대로 들어가고 말고 그러한 것이 아니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두 팔 벌리고 가만히 있는 것은 또 신자의 바른 자세라고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천국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뭐가 천국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또 무엇이 지옥에 해당되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고 또 안다면 우리가 신자로서 지옥에 해당되는 그런 길은 피하려고 하고 우리 천국으로 이르는 그런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그게 옳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은 결단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으로 사는 건 아닌가? 과연 내가 가는 이 길이 천국 길인가? 또는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게 없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내심적으로 천국도 지옥도 무시하고 삽니다.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이것이 아니고 결단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일은 결단코 없다는 그런 얘기란 말이죠. 이 말씀이 우리를 뭔가 긴장하게 그렇게 만든다면은 우린 자연히 아니 그럼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건 뭘까? 여기에 마음이 향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는 뭐 숙제 안 해가지고 손바닥 몇 대 맞고 끝나는 그런 그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또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또 이런 말씀도 했단 말이죠. 이 말씀도 그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그 일이 얼만큼 중대하고 심각한 일인가. 이걸 우리에게 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버리는 게 더 나을 정도다. 그만큼 엄청난 화를 입는 그 일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었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은 이처럼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화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을 정말 우습게 여기지를 아니한다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그 일이 뭘까? 거기에 우리는 마음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과연 나에게 그처럼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그 일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관점의 문제거든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육신의 관점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같이 된다는 육신의 존귀함, 자기의 육신에 가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일에 관심을 두고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이미 인간 사고방식은 뭘 가지고 있느냐, 얼만큼 있고 얼만큼 가치 있는 그런 사람이냐 이렇게 따지면서 인간을 저울질하고 평가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태어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가진 걸 저울질하면서 큰 자, 작은 자로 평가하고 나누고 구분하고 자연히 작은 자는 무시하고 심력이는 항상 그런 습관을 내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작은 자이기 때문에 작은 자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를 높이 보는 것은 사라지고 없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자를 그냥 작은 자로만 바라보고 큰 자는 큰 자로 바라보면서 태도가 서로 달라지기도 하고 말이 또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는 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천국에 도무지 맞지 않기 때문에 천국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고 받지를 아니하고 또한 세상은 화를 당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도 8절 9절 보면은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에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도 우리가 편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사실 아닐 겁니다. 또 우리는 애당초부터요,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하게 한다고 해서 찍어내 버릴 그런 의도도 없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 말씀도 실제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란 것도 우리가 알고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세상을 봅시다. 세상은 장애인보다 정상인을 더 대우해 줍니다. 장애인보다 정상인이 더 일의 능률이 있는 건 사실이고 따라서 장애인은 뭔가 좀 귀찮은 존재, 불편한 존재, 뭔가 받으면 손해가 되는 그런 존재, 그렇게 여긴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상인으로 범죄하고 지옥 가는 그것보다도 손과 발이 없는 장애인이 된다고 되고, 그래서 작은 자로 세상으로부터 의심적인 반응 그런 대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게 더 낫다는 그런 말씀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뭐냐는 걸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 문제를 치워버리고 생각한다면은 손과 발이 범죄한다고 해도 그 손과 발 잘 보존해야 됩니다. 손과 발이 있어야만 정상인으로 우리가 무시받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세상이니까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바로 우리 속에 이미 장애인과 정상을 구분하는 그런 의식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의식으로 인해서 작은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보면은요, 뭐가 남는 인생이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남과 잘 되고 성공하고 높은 데로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 남은 인생이다, 뭐 그런 생각들이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설사 손과 발이 없어지고 그래 장애인이 되고 그래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김 받는 그런 작은 자 자리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것은 낫다, 그게 더 남은 인생이다, 그런 얘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상인으로 살면서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된다 할지라도 지옥 가면은 그게 손해본 장사다,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처럼 신자는요, 그 인생을 바라본 데 있어서도 뭔가 새로운 관점, 새로운 눈이 열려져야 돼요. 뭐가 정말 남는 것이냐, 뭐가 우리에게 손해보는 것이냐, 그 새로운 시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삼가의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 항상 배웁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없신여기지 말아야 될 이유를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작은 자니 작은 자인데 무시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작은 자지만은 무시하지 말아라, 이건 누구라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작은 자를 존귀한 자로 높인다는 것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사실 아니에요. 작은 자인데,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존귀한 자로 우리가 높일 수 있겠습니까? 작은 자는 아무리 봐도 작은 자예요. 가난하죠. 볼품없죠. 내놓을 것 없죠. 그런 사람 우리가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육신의 관점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굴을 항상 대면한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 천사는 존귀한 그런 존재죠. 그처럼 존귀한 천사가 누구에게 함께하고 있냐면은 작은 자에게 함께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작은 자, 그들에게 천사가 함께한다는 것이죠. 천사가 작은 자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은 자라고 해서 업신적인다면 그것은 천사까지 포함해가지고 업신적이는 그러한 일에 해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말씀은요, 작은 자를 단지 작은 자로만 보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육신의 관점으로는 돈 없고 가난하고 내놓고 그래서 작은 자, 별볼 없는 사람 이렇게 보지만은 그 작은 자에게 누가 함께한, 천사가 함께해서 그를 지키고 그를 보호한다, 그런 얘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자는 구원받을 상속자로서 홀로 살고 있지를 않습니다. 천사가 섬김으로서 잘 함께 있어요. 천사의 섬김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게 신자입니다. 천사가 신자를 섬기는 것은 구원의 길을 가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는요, 돈이 없다고 해서 그를 강하다, 그렇게만 볼 수 없는 이라 그 말입니다. 볼품 없는, 내놓을 것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저 사람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하늘의 전사가 함께하고 있고 섬기고 돌보고 있는 존귀한 존재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새롭게 된, 바뀌어진 관점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작은 자를 천사가 함께하는, 섬기는 그런 존귀한 죄로 보인다면은 뭐 세상적으로 가진 것은 작은 자라고 해서 그를 업신여기는 그런 일은 나오지를 않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신자가 신자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어떤 시각으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어떤 세상의 그런 인간관계를 모이는 것이라면요, 우리는 가진 자, 덜 가진 자, 그런 차별과 그런 구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노골적으로 넌 나보다 못한 자다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건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는다, 이런 말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한 대로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는 것은 그 작은 자를 존귀 여기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존귀 여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를 존귀한 대로 이렇게 바라보냐 그 말입니다. 그런 시각이 있냐고 하는 것이죠. 천사가 함께하고 있고 천사가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런 시각 가지고 서로를 바라본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천사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자에 대해서 비교를 한 가지 더 하십니다. 그 12절 보면은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자, 많이 듣고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이죠. 사람들은 이 비유가 전도와 연관이 있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한 마리 양을 찾기 힘쓰라는 그런 얘기도 우리가 종종 많이 들을 수가 있죠.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마태복음을 살펴본 그 내용과 연관해 본다면은 예수님의 비유는 전도를 의미하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 99마리 양을 산에 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목자의 행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산에는 양을 위험한 명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산에 99마리의 양을 그냥 놔둔 채 잃은 양 한 마리 찾아 나선다는 것이 목자로 합리적인 행동이냐 그 말이죠. 그게 합리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일단 99마리를 데려가서 우리 집어넣고 안전하게 해놓고 단둘이 해놓고 이런 양 찾으러 갈 겁니다. 제가 틀린 겁니까? 어쨌든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보다 99마리를 일단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보호를 해놓고는 함을 찾아놨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 말씀은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나서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합리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99이란 무책임 행동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어떤 사람은 또 잃은 양 한 마리 찾아나선 것을 양에 대한 목자의 사랑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잃은 양 한 마리도 소중히 생각하는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해석도 어색한 것이요, 목자가 양을 사랑한다면 말한 대로 99마리를 먼저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게 또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비유에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한 마리의 양이 비록 하나라는 미미한 그 부분에 해당이 되지만은 목자에게는 전체와 다를 바 없이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 이해가 안 되시죠? 쉽게 얘기합시다. 그 조각 그림 퍼즐 맞추기 아시죠? 예.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조각조각 내놓고 그걸 한 개 한 개 맞춰서 그림 하나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어떤 건 뭐 조각이 100개고 많은 건 1000개가 있고 1000개짜리 맞추려면 아마 며칠 밤새서 맞추고 아마 이제 그럴 거예요. 그런데 퍼즐 쪽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조각이 1000개인데 한 개를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그 하나 없이 그림이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완성 안 되죠.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들어오고 있습니까? 100개의 조각이든 1000개의 조각이든 조각 하나라도 잃어버리면은 그 그림은 완성이 안 돼요. 999개가 있다고 해도 한 개가 없으면은 나머지 999개의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되게 그 퍼즐에서 그 그림을 액자에 넣어놓고 딱 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개 빠진 그림을 그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완성되지 않는 그림이니까. 그러면 하나가 빠짐으로 인해서 999개의 가치가 손실되어 버린다. 하나를 잃음으로 인해서 그림 하나, 완성된 그림이 손실되기 때문에 그 그림 맞춘 사람의 그게 한 개를 잃어버린 게 안타까움이고 슬픔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목자의 마음을 그렇게 우리가 보자 그 말입니다. 나는 조합 천 개가 있으니까 한 개 잃어버려도 괜찮아. 그건 그 그림 맞춘 사람의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은 양을 단지 한 마리라는 그 수로만 본다면은 99마리 남았으니까 한 마리 잃어도 괜찮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시각이죠. 그래서 작은 자를 얼마나 없진 얘기고 무시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천국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천국은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냥 택한 신자 한 사람을 집어넣고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놨습니다.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 하나를 부르셔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신 그 수를 채워가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충만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한 수가 천국에 채워지는 게 기쁨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퍼즐 그림을 조각으로 맞춰가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천 개의 그림을 하나하나 맞추어서 그림이 완성된 그것이 완전한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이 정한 수가 천국에 채워지는 것. 그게 기쁨이고 그게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뭐 만 명을 채우려고 했는데 한 명 빠져도 괜찮아요. 뭐 9999명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한 명이 빠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채우려는 그 어떤 그림 그 숫자가 손실되고 흠이 생기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를 찾는다는 것이 하나님께 충만이고 기쁨으로 이렇게 다가와진다 그 말입니다. 그게 작은 자 하나의 의미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한 사람 숫자로 보죠. 근데 하나님께는 완성, 완전함을 기쁨을 주는 작은 자로 이렇게 보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작은 자로 얘기해주는 그런 어떤 사람이 정작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서로 퍼즐 조각 한 개 한 개로 만나고 있습니다. 퍼즐 조각 한 개 한 개다. 하나도 없으면은 전체 그림이 완성되지 못하고 나머지 모든 조각이 쓸모없게 되어버리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함께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생각한다면 한 명이라는 그 수는 정말 작은 존재입니다. 더구나 그 한 명이 가난하고 능력 없는 그런 사람이고 장애인이란다면 교회로서는 그냥 있으나 마나 없어되는 그런 죄로 바라볼 거예요. 천 명의 교인이 있다면 그 속에 작은 자 한 사람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세상 관점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관점 가지고 자꾸 교인을 바라보기 때문에 뭔가 큰 자, 많이 있는 사람 대우하고 가난한 사람, 작은 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시각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요, 회사도 아니고, 여러분은 회사 직원으로 이제 나온 것도 아니란 얘기죠. 교회가 회사라면은 교인에게 능력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많은 일을 하라고 독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사장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 천국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게 어떤 것이냐는 거. 이걸 증거해야 되고, 그래서 세상 정신으로 사는 것이 왜 화를 입을 모습인가?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교회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자에게 어떤 뛰어난 능력을 요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란 예수님이 최고죠. 예수의 능력과 뛰어난 능력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바로 그 능력의 주를 믿는 모임이 교회고 주께서 교회에 함께하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신자에게 능력을 요구할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그럴 이유는 없는 거예요. 교회가 신자에게 능력을 요구한다면은 그래서 신자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기를 기대한다면은 그건 주를 믿고 있지 않는 것이고 또 그런 시각 속에서 교회 능력이 없게 보인 사람은 작은 자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교회의 본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사람을 비교하고 능력이 없어서 뭔가 이용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이러한 모습들 바로 이러한 것들은 화를 입을 세상 모습과 다를 바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교회로 모인 것이라면요. 하나님의 기쁨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14절에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작은 자 중 하나를 잃는 것은 교인한 사람 교회를 떠난 그런 차원이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작은 자 중 하나를 잃는 것은 말 안 들어 하나님이 그리시는 천국이라는 그 그림에 흠이 생기는 거예요. 미완성이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가 없으므로 그림이 완성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가 없으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충만이 이루어지를 않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충만, 완전함, 완성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걸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죠. 이런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뜻 안에서 서로를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작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충만을 이루는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무시하고 없으려 되는 그런 관계가 우리가 있지 않다는 그런 얘기죠. 100마리 중에서 단 한 마리는 실제 가치 별로 안 큽니다. 99마리 중에 한 마리 별 가치가 않고 그게 수학적 계산이 그 말입니다. 신자는 그런 수학적 계산을 하는 그런 관계 있지를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목자에게는요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의 양 가치에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 마리가 없음으로 인해서 원래 100마리의 수에 흠이 생기는 것 오히려 그게 목적인 안타까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즉 99마리가 남았다. 그게 기쁨이 아니고 한 마리 잃으면 그 100마리에서의 흠이 생긴다는 것. 이것이 목자의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한 마리가 목자의 기쁨이다 그 말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목자의 심정이 되어서 서로를 만나는,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관계 우리가 분명히 있어져야 하는 거예요. 교회 50명 숫자에서 한 사람 빠지면 49명이 된다. 그게 이제 수학적 산소의 계산이죠. 그런데 천국의 백성, 하나님이 정한 그 천국 생각하면은 한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서 전부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부를 의미하는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작은 자 하나의 중요성이죠. 존귀함이죠. 우리가 서로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런 관계에서 만난다는 그것이 천국의 정신이 살아있다. 그걸 의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높고 낮음의 세계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큰 자로 역임받는 게 천국이라던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큰 자로 역임받지를 못하죠. 오히려 바보로 취급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신자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으로 존재를 해야 합니다. 그게 신자의 특성을 보이는 것이고 그게 소금과 빛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삼게 하는 그런 신자는 모두가 천사가 돌보고 섬기는 그런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한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높다 낮다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관계, 그런 새로운 세계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천국의 모습이라 그런 것이죠.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또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은 신자의 새로워진 개념이고 새로운 정신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그처럼 종기 바라보는 그것이 서로를 영접하는 거예요. 또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천국에 누가 크냐 이렇게 묻는 제자들은 아직도 세상 정신, 세상 관점, 세상 가치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천국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뭐냐는 걸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런 천국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 예수님이 새롭게 만들려는 사람, 그런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다. 바로 이것을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정신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요, 천국을 그냥 가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천국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뭘까? 거기에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뭐 잘난 것처럼 살아가지도 마시고요. 또 뭐 네 없어 내 인생에 아무 이상 없다. 이런 생각으로 살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세상의 사고방식이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없어도 괜찮아. 그냥 그런 시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거 보면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마누라 빼놓고 남 빼놓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그 목자의 안타까움, 찾았을 때의 그 기쁨, 그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이해한 사람으로 우리가 서로를 만난다면은 절대 그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란 건 없습니다.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천국 가면 된다. 그런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나고 너는 너다. 그러니까 너는 너 알아서 잘해라. 이런 식이 돼버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함께 가고 있는 길에 있습니다. 함께 가요. 군대 가서 구보나 행군을 하면은요, 한 사람이 나고해도 그냥 놔둬버려 가는 게 없습니다. 그 군대는 군대, 소대면 소대 같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군대입니다. 하나가 나고하면은 그 사람의 총, 배낭 다 짊어져주고 끌고 갑니다. 같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같이 들어와야 그게 군대라 그 말입니다. 그게 군대 정신이거든요. 우리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개인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게 천국입니다. 예수의 몸이라는 온전한 관계로 들어가는 게 천국이기 때문에 지체 하나를 잃는 건 곧 몸의 온전함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가 잘한다고 해도 하나를 잃으면 하나님께 기쁨이 아니다. 이런 천국의 원칙을 여러분이 잘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대면하는,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한 인간,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 온전케 해주는 한 사람이다. 그렇게 바라봐지게 될 겁니다. 같은 말을 여러 번 제가 반복이 말씀드렸는데 이 같은 천국 원리를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 정신이 여러분께 정말 살아있고 그 정신에 의해서 작은 자도 존귀 여겨질 수 있는 것. 그게 정말 천국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은석교회 증거되고 나타낼 천국의 모습 바로 그겁니다. 겉으로 친한다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존귀하게 바라보는 것. 잃은 양 한 마리를 향한 목자의 그 심정, 찾을 때 그 기쁨,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한 사람, 작은 한 사람이 나를 온전히 한다. 그 이치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의 몸 관계 속에서 그 원리를 여러분이 잘 묵상하시고 잘 깨달아 가시면서 정말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내 인생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주의 몸된 그런 나를 온전히 해주는 존귀한 존재라는 그런 시각에 살아나고 그런 관계성의 모임으로 인해서 그 천국의 모습이 우리 교회를 통해 증거되고 또 그 모습이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껏 나타나는 그런 우리 관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작은 자 하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말씀이 담겨있는 이치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작은 자는 그냥 작은 자가 아니고 나를 온전케 해준 존귀한 자임을 아는 그런 시각이 열리게 해주시옵시고 천사가 함께하고 섬겨 돌보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도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저 어떤 인간 관계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이런 천국의 원리 속에서 함께함으로 인해서 서로를 존귀 여기면서 나를 온전케 해주는 그런 눈대로 바라보면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